올 한해 하나님 우선 Putting God First라는 표어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향한 그런 마음과 비전을 정하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올 초에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또 헌신하였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좀 어떠십니까? 한해 동안 하나님 우선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였던 하나님 우선의 삶은 어떻게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표정을 보아하니, 다들 좀 당황스러워 하시는, 갑자기란 질문을 드린 게 되어서, 여러분들께서 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과 같은 그러한 얼굴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라도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18년도를 좀 점검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과 또 좋지 못했던 모습들을 잘 마무리하는 기회로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이 사도신경에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제외하고 사람의 이름으로 딱두 사람의 이름만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이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그 둘입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제가 이두 사람의 이름을 저희 부모님 이름보다 더 많이 불러요. 심지어 저희 아내 이름보다도 훨씬 많이 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보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이두 사람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어 이 신앙 고백에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조금은 예외적인 상황인 겁니다. 이는 등장하고 있는 이두 인물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반증이 또한 되기도 하는 것이죠. 먼저 동정녀 마리아,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둘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고, 또한 명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게끔 그 길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지요. 사도신경에서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남깁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 앞에 두 사람의 이름을 각각 붙여서 상당한 연관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두 사람은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이라는 상반된 결과에 앞서 공통적으로 비슷한 과정을 먼저 거치게 되는데요. 그것은 둘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삶의 가장 위험하고 처절한 위기를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셨듯이 오늘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서 마리아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다는 이 소식, 수태고지라고 부르지요. 이것은 마리아를 매우 매우 곤란하게 만드는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일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딸이 없습니다. 그런데 딸이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 딸이 저에게 와서 아빠, 저 임신했어요 라고 한다면 정신이 혼미하여지고 어떻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그딸 아이가 이 아이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목회자이지만 얘가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된거 아닐까 의심하며 진단을 좀 받게끔 그렇게 도와줄 것 같습니다. 염려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심경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저는 딸이 없어서 좀그 삶이 조금 아쉬워요. 딸 있는 집 보면 되게 부럽고 그런데 오늘과 같은 본문을 만나면 상당한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날의 문화에서요, 특히 우리 한국어권, 한국의 문화에서 말이죠. 이러한 상황은 여전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딸 가진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절대로 용납되지 못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훨씬 더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처녀의 임신, 그것도 정혼자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죄였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사회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에게 이보다 더 혹독한 소식은 없는 거예요.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 정말 기절할 만한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천사의 소식에 당황한 이 마리아가 본문 34절에 천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님이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 요즘 말로 바꾸면 무슨 소릴까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거냐고 천사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일까요?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본문의 마리아의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뭔가 팔자가 피고 신분이 바뀌는 소식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거친 도전과 위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자신이 곧 이 사실이 발각되어지면 돌에 맞아 죽을 그러할 만한 소식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매, 이것이 마리아의 결론이고 결단이었어요. 고대 근동 지역, 특히 이제 고대 근동의 중동 지역에서는 여자는 존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2주 전에 우리 명동용 목사님께서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를 당하고 얼굴도 드러내지 못하고 몸도 드러내지 못해서 그 더운 지역에서 온몸을 둘둘 말고 다녀야만 했던 것이 여인들의 삶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의 여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것이었죠. 그야말로 지극히 낮은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하다 싶을 정도의 신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여인이, 이 처녀가, 그 낮고 낮은 여인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더 낮추고 더 낮추고 더 낮추어서 주의 여종이라고 천사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순종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귀한 믿음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내 삶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모든 불의까지도 기꺼이 내가 감내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옳은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훗날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기록하여 놓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대목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그렇게 반가운, 또 천사의 소식이라는 것은 그다지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움들, 삶의 도전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의 정체성을 주의 여종이라고 규정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대로 자신의 삶이 이루어질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회 여러 면에서 지극히 낮았던, 누구도 귀하게 바라봐주지 않던 한 여인 여종 마리아였지만 결국 그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마리아와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 어떻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마리아와는 차원이 다른 사회 여러 면에서 지극히 높은 자였습니다. 남자였고 로마의 귀족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파견된 힘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 또한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기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당대의 총독으로서요,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데 밀란이 일어나는 것만큼 자신의 출세길을 막는 일은 없었습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출세길이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파면, 또 심하게 가면 처형까지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밀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디오 빌라도에 관한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태를 놓고 고심하고 고민하던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수님을 넘겨주기 바로 전에 선택한 그 선택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밀란이에요. 밀란. 이것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을 통해서 나타났던 복음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은 밀란이었어요. 예. 그러니 빌라도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빌라도가 얼마나 공경에 처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한쪽에서는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이분이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 같고 소문이 파다한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러한 고민 가운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끝까지 놓아주려고 힘써 애썼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으로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써 애썼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신경에 20세기에 가깝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집중된 것이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가톨릭에서는요 이러한 이유로 사도신경의 해석을 개신교와는 조금 다르게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그 시대 그때에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하에 고난을 받았다라고 사도신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사도신경의 원석격인 니케아 신경 최초의 라틴어 버전을 보게 되면 sub pontio plato라고 되어 있습니다. sub pontio plato. 이 sub라는 단어는 under, 영어로 하면 under, 그때에, 그 시기에, 즉 시간 혹은 때를 가리키는 수브라는 단어를 써서 빌라도의 통치 기간 때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이지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난에 빠뜨려서 십자가에 죽게끔 다 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빌라도의 이 어려운 측면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은 말씀 한 구절을 남겨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인데요 제가 확인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빌라도, 너에게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너의 죄보다 더 크다. 그러니 빌라도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나보다 더 죄가 큰 자가 있고 예수님이 그걸 직접 내 앞에서 밝혀주셨거늘 왜 나는 억울하게 사도신경 그 가운데에 그렇게 불경하게 등장하여서 20세기 넘게 모든 신앙인들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어 회자가 되고 있는지 빌라도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신경을 잘못 보고 있는 오해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예수님을 잉태하여 출생케 한 마리아를 신성시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끔 한 그 본디오 빌라도의 치정을 저주스럽게 판단하려고 적어놓은 그러한 고백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리아는 선, 빌라도는 악, 이렇게 흑백으로 구분하여서 빌라도는 아주 죽일 놈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이 없지는 않지만 사도신경의 목적은 그러한 판단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앙 고백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리아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나올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본디오 빌라도의 입장에 서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수도 있는 신앙이 우리를 통해서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옳고 그름만을 구분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그러한 책이,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게 될 수 있고, 나를 통하여서 언제든지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너는 어떠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느냐? 너는 어떠한 신앙으로서 선택하고 있느냐? 매주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신앙은 어떤데? 너는 어떠한 신앙의 자리에 있는데? 라고 우리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빌라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지 둘의 어떠함에 집중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든 필연적으로 살다 보면 신앙을 갖고자, 예수님을 잉태하고자 누구든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삶의 위기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도전받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이 인생의 위기와 고통 가운데에 예수님을 잉태하여 낙해하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어떤 이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결론되게 하는, 결과되게 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의 고백을 마리아는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상황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또는 본디오 빌라도가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도 하지 마십시오.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보았어요. 제자들 외에 예수님과 그와 가까운 자리에서 1대1로 독대하는 장면은 성경에서 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 증거를 통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섞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답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사형 선고에 문제가 좀 있는데, 이거 뭔가 맞지 않는데, 수많은 죄책감과 고민과 자괴감이 들었어요. 이거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맞는 것 같은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수많은 고민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한 내적 갈등 끝에,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그 백성들에게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신경이라는 사도적 전승을 통해 그 이름을 넣어두었을까요? 더 나쁜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 당시 대제사장만 해도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나쁜 사람 같았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를 넣어뒀을까요? 정말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넣어뒀을까요? 아니요, 악의 화신, 악의 대변인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의 자리처럼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아는 자, 예수님을 직접 본 자, 이야기를 해본 자, 은혜도 알고 소문도 듣고 만나봤던 자, 그러나 고민고민 끝에 내 삶의 어떠한 다른 가치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포기하는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 이것이 마치 너희들과 같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는 양쪽 끝에 있는 어떤 대칭적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언제나 우리들이 놓여질 수 있는 두 자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극단적인 끝에서 끝까지의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가 언제든 이렇게 저렇게 바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중간에 아주 애매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가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자리인 것이죠. 예수님을 고난에 빠뜨린 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예수님을 죽이도록 잡아넘겼던, 그리고 그것을 다 모의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을 다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까지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요. 그런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난 소식 때문에 복음이 활발하게 퍼졌습니다. 이때 그 소식을 들었던 유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회의를 해요.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지 아십니까? 이 소식이 로마에게 들어가면 유대의 왕이 난 것을 알고 로마가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그러니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유익이다. 이게 그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내린 결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본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이적을 본 자들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 감격 가운데 복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실제로 거리에서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가 예수를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지금 거리에서 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끔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라.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까지를 읽을 때는 늘 마음이 뭉클뭉클합니다. 뭉클뭉클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 어떠한 가치와도 바꾸지 않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주고 은혜를 줘도 사람들은 순간 돌아져서 자신의 이해 타산과 맞지 않으면 금세 예수님을 언제든지 십자가에 올려보낼 것과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신앙 고백이 쉬우세요? 저는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그 대목에서 잘 안 넘어가져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당대의 최고의 신앙인들이었고 최고의 신앙의 지적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과 신앙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가르친다고 하면서 증거한다고 하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하였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였습니까? 그 엄중한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두 인물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익 앞에 권력과 돈과 힘을 가졌던 자들, 그러한 종교 지도층들, 그 다음에 권력층들, 본디오 빌라도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복음의 가치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극대화되었죠. 하나님 우선의 삶에서 무엇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까? 늘 나, 내가 가진 어떤 것, 더 갖기 위한 것만 있었나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것을 잃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은 나의 총독의 자리를 잃을까 싶어, 나의 대제사장 자리를 잃을까 싶어, 아니면 나의 종교 지도자의 그 높은 위치를 잃을까 싶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 예수님 당신 한 명만 사라지면 저의 자리가 보존될 것 같은데요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꺼이 자신들의 위치와 바꾸어 십자가에 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 작은 빌라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는 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선택적 상황에 놓이게 되고, 늘 우리는 어떠한 삶의 위치에서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도전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삶이 더 가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자녀의 삶이 더 가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지금 12월에 얼리를 집어넣은 내 자녀의 어떠함이 더 가치 있다고, 수많은 순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신앙 고백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들 많이 나타내지 않습니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고통받지 않습니까?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늘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매주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나는 정말 어느 자리에서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가 그럼 무엇을 보고 가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잘 보세요. 아시잖아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정치적으로 도움될 만한 사람들, 종교적으로 도움될 만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도움될 만한 사람들 그렇게 많이 만나고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자기한테 도움 안 될 것 같은 사람들만 골라서 만나고 다니셨어요. 신비롭지 않으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은요 영향력 있는 사람 만나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유력한 정치인들 만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 예수님 복음 전하면서 속답답했던 게 뭐냐면, 아니 이분이 지금 공생애가 3년 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텐데 교통수단이요 걸어 다니는 거예요. 전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3년 반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복음을 빨리 전하려면 달려다녀도 부족해요. 마차 타고 다니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마차에 오르셔서 그 다음 골로 가시니, 이런 구절이 없어요. 걸어서. 왜 그럴까요? 마차 타고 다니면요, 마차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만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귀족들, 돈 있는 사람들, 사회 권력층들.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걸어 다니셨어요. 걸어 다니면요,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죠? 헐벗은 자들, 고아들,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 간절한 자들. 말 타고 다니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옆에 다 풍경돼요. 빨리는 가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걸어 다녔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그것을 정확히 해석해 주지 않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겠어요. 고을고을 골짜기골짜기 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정말 복음에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 제자들 보세요. 학벌 있는 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제외하고는 처음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 능력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죄인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세리들, 정말 영양가 없는 사람들 만나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별 도움이 안 되는 그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을 다 하세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룩을 다 나타내세요. 저는 2주 전에 우리 명동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한 여인에게 손을 댈 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거룩함은 그 여인에게 다 흡수가 되고 그 여인의 부정함은 자기가 다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정말 보면 별 가치가 없겠다 싶은 것만, 정말 보면 모나고 비겁하고 죄가 많고 그러한 나를,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골라서 다니세요. 성경에서 오죽했으면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거 죄인들의 친구다 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조롱하지 않습니까?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별가치 없어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까지도 오르게 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나 한 사람의 가치를 우선의 가치, 최우선의 가치로 두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를 위해서 자신의 신적 존엄까지도 내려놓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나를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거꾸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살게 하기 위해, 내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 나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선의 삶을 꿈꾸고 하나님 우선의 삶이라는 저 표어를 우리가 매주 보면서 이제 11개월 가까이 지나왔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생과 사의 기로가 놓여있는 그 상황에서도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죽음을 회피하지 않으셨던 그 이유가 십자가의 고통보다 내가 더 귀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고통보다, 자기 신적의 존엄보다, 나의 나된 것보다 여러분이 더 귀합니다. 우리 박경호 목사님께 박경호 목사님께서 주일날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한 번 더 지시라도 지실걸요?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부모인 여러분들은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내 자녀가 어떠할진데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부모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또 세상은 절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늘 밀란같이, 빌라도에게 밀란처럼 보여줬던 그러한 손해가 두렵고, 예수의 생명보다 나의 커리어가 더 가치 있고,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이치가 더욱 눈치 보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냥 넘겨주었던 그 빌라도의 모습,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서 그냥 성경이 넘어가지 있던가요? 가슴이 처지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게 그냥 내 모습처럼 안 보여지고 빌라도가 죽일 놈이어서 그렇다라고만 생각이 되시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주인공으로 해서 신앙 고백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시길 바라십니까? 내 자녀가 나를 보고, 엄마 아빠의 신앙을 보고 신앙 고백을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할 때에, 여러분과 저의 자리는 빌라도의 자리일까요? 아니면 마리아의 자리일까요? 무엇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또 사회적, 종교적, 특히 가정에서조차 외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였던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꼭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믿음을 내 자녀가 좀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세상의 거친 도전과 신앙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 어려운 일들을 직면할 때에, 나의 유익과 어떠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의 가치가 훨씬 더 귀하여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이 그랬어, 나도 그 유산을 지키겠어, 우리가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도전과 그 손해와 그 아픔과 그 고민과 그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처녀인데 아이를 갖게 된 사실보다 나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고백하였던 마리아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래서 세상에 지극히 낮은 자였지만 더 낮추어 주의 종이라고 겸손히 겸허히 주의 말씀을 듣겠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간 그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세상에 나왔듯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을 통해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나타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로부터 우리에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